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요 뒤에 구절, 18절 이하의 구절들은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그리고 축복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권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는 대단한 책이죠. 히브리서 굉장히 대단한 책이고 구약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저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밝혀놓은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 무언가를 권하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니까 우리 하나만 찾아볼게요. 9장 1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9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나오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 그리고 정말 존귀하게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상 어떠한 대제사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또 어떤 의미에서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를 온전하게 믿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다 대답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메커니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우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복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불충분하니까. 온전함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함을 찾는 게 기복신앙인데, 그렇지만 기독신앙은 다릅니다. 기독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만진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할수 있어, 안할 수, 못해, 내가 불완전해, 불충분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는 절대로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으로 초대하시는 중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기복신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알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마술봉으로 너 내가 구원했어 하고 지나가고 마술봉으로 이렇게 넌 구원했어 하고 지나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어요. Come to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닿는 모든 곳에 갔을 때 그 모든 영역에 갔을 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아니고 제자가 또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시공간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진심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 네 가지의 진심을 둔다. 하나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신령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쳐다보고 계십니까? 예배.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셨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의 공동체 서로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변함없는 말씀을 그 변함없는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도 오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볼 텐데 선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라는 면에서 선교 파송을 다룰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는 진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써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거기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삼아야 할 참된 선생님은 누구인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그분을 따라다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에는 초대하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뭘 부탁을 드리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자, 첫 번째 동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모티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결론에 와서 뭘 하자, 뭘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상당히 일상적인 얘기, 대단한 추상적이고 막 멋있는 그런 얘기보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형제 사랑하기. 2절, 손님 대접하기. 3절,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들에 대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공감하기. 여러분 세 가지 확인하셨어요? 제 얼굴 보시는 게 아닌데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하기. 자 보세요.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명령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죠.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정된 개발,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는 자기 발전은 기독교의 교리와 원리 속에서는 힘주어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기복신앙의 마음처럼 계속해서 나를 더 채워야지, 나를 더 세워야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관심과 거기에 힘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출발점이 다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필요도 없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그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의 능력과 그분 자체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진리는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설령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가 그 부활에 동참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있는 대로 내 힘으로 자기 자신을 다 조각내가지고 그냥 고통을 사랑하는, 뭐 세디스트처럼 고통을 사랑해서 남들한테 무조건 퍼주는 그런 사람이 되란 뜻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걱정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4절 5절에 나오는 결혼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죠. 가장 중요한 밸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결혼 문제, 돈 문제. 자, 보세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저자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티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구원함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아, 쟤 그리스도인이야 부럽다, 쟤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멋있다, 쟤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동기와 행동을 닮아서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온전합니다. 13절. 그런즉, 이 말 한 단어로 바꿀게요. 그런즉.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즉 우리도 거룩하자. 그 말을 뭐라고 썼다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거룩함이 뭡니까? 막 멋있게 조용하게 성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의 이미지,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걸 15절 16절에 두 가지 제사로 나오는데요.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예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온전케 함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 이게 거룩함의 하나의 내용이다. 또 하나는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나눔의 제사. 이것이 온전한 삶이요 제자된 삶이다. 제자된 삶의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는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훈련, 제자훈련. 한국교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 이후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건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돼서 많은 교회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어떤 좀 멤버십이 되고 제자훈련 자체가 교회의 중심 축으로 정체성으로 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깊이 새기신다면 제자훈련이 뭡니까?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따르면 모두를 제자로 초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어느 누군가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요.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좀 레벨이 아직 안 되나요? 아니면 뭘 좀 더 해야 되겠나요?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지금 제자로 초청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여기에 제자 훈련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제자 훈련을 하는 동기와 목적,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나눔의 제사를 나누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도 훈련에 같이 동참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제자 맞습니다. 어떻게 학생증 발급 드려요? 학생증 드려요? 제자라고? 우리가 제자로 배워야 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제자라면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드려야 하고요. 거기에 익숙해야 하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기와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 지난주에 신앙 공동체는 그냥 교회가 좋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본질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내적으로는 공동체, 외적으로는 다음 주에 나눌 파송 선교. 이렇게 보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만 특별히 사인업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지금 뭐 육아라든지 양육, 직장 또는 관계,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 여러 가지 여러 터지는 여러 사건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자 훈련의 재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요, 이 신앙 생활도요, 다 훈련입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소비하거나 관망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맛보기 강의를 듣거나 청강을 듣는 건 과목 이수로 안 쳐줍니다. requirement는 하나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수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공감하라,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고 연습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분석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함께 같이 가는 거. 여러분,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소그룹도 사랑방이라고 부르죠? 교회들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뭐, 감리교 쪽에서는 속회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역, 뭐, 지역적인 구분에 따라서 구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특별한 이름으로 사랑방. 무슨, 뭐 하는 데요? 사랑방 뭐 하는 데죠? 여러 데피니션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동참해달라. 이 말이 이상한가요? 이 말이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특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마음이 생기면 들어가는 걸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 이것은, 좀, 이렇게 교회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그걸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Stranger.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께 좀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 새가족, 이렇게 환영팀도 계시지만, 굉장히 또 특별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가족 환영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 인사하는 거 너무너무 겁내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반갑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뒤를 돌아가지고 먼지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세요. 성격 이상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격 이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너를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지 네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해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진심을 둡니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분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바스켓 매달 진짜 귀한 사역 하십니다. 제 이름을 다안 밝혀도 정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그뭐 사실 반찬 그 자체가 되게 비싸고 뭐 맛있고 좋은 재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담기는 거죠. 마음이 담기는 거죠. 정말 공감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되나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누군가 하겠지?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인풋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하고 관망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가는 게 그것이 온전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 뭘 받았는지 히브리서가 길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너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 것이지 않겠느냐. 흥미 위주의 어떤 소비적인 태도로 여기 좋은 게 있나? 아, 이또 아닌가 보다. 아, 저기 좋은 게 있나? 아, 여긴가 보다. 아, 또 아닌가 보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은 물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죠. 재밌는 것도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고 또 넷플릭스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또 거기에서도 의미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리프로듀스 되고 재생산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온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온전함 어떤 것도 대놓고 이렇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확신 있게 쓰는 것을 못 봤다는 점에서 저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셨고 발견하셨다면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훈련, 제자로서 훈련받아 오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 갈래? 조금 더 가볼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뛰어들어 주십시오.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종해 주십시오. 이거 자존심 내려놓는 거 아니고요. 굴복하는 거 아니고요. 제자로서 배우는 일에,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배우는 것을 실습하는 일에, 이것은 과외 활동이 아니고 교회의 진심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고 교회는 제자가 되는 일에 진심을 두는 공동체인 것이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이 방금 읽은 17절,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이런 교사가 있다면, 이런 리더가 많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기를 힘써달라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17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오, 대단한 자신감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제자 훈련의 참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의 참 선생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유아세례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요.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소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님 역할.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부모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는데 사춘기가 오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어딜 감히 부모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틀렸다라고 자기 소리를 내는 시기가 오죠.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양과 양상은 좀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겸손함으로 궁극적인 선생님을 소개하는 때라는 거. 부모는 사춘기 자녀의 말에 마음이 찢겨질 수 있고 정말 상처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일 수 있지만, 겸손함으로 이제 자녀들의 진짜 선생님, 나보다 나은 진짜 선생님, 나 또한 자녀들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나도 학생으로서 배우고 있는, 제자로서 배우고 있는,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분 앞에, 자녀와 옆에 서서 엎드리는 모습을 그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는 사춘기 자녀들 앞에서 역설적으로 찢겨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이 엄마 아빠보다도 더 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너를 소개한다. 이제는 너를 맡긴다. 계속하여 너도 배워주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주렴. 이제는 엄마와 아빠와 같이 배우자. 정말 축복하고 축하한다. 네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진리를 분별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부모의 부족함을 보고 이제 네가 참사랑에 대한 갈망이 생겼구나. 엄마 아빠는 갈팡질팡했지만 은혜로 너를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 이제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제자로서 같이 나아가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보통 교회의 목회자들만 적용해서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정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정말 그 결말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7절 말씀이 온전히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먼저 된 자들이 몽학선생, 초등선생의 입장에서 같이 훈련에 나아가지만 궁극적인 선생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같이 배워나가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권면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따라가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더 알면서 배워가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절 뭡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키우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자로서 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로서 무엇에 동참하셔야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과 진리로 초대하시고 그 제자됨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온전케 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자신에게 초점 짓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에 치를 떨면서 두렵고 숨고 도망갔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하시는 분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는 기쁘게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과 사랑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기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을 배우는 일에, 그분께 듣는 일에, 그리고 그분께 엎드리는 일에 진심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을 그분 홀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갇힌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하여 공감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1세기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 많이 문란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는 더 심해요. 이때는 난장판이에요. 뭐 주인이 종의 아내가 이쁘면 그냥 마음껏 유린하는 굉장히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정말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가진 것에 대하여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됨은 특정 직분, 특정 은사 아닙니다. 이번에 피택된 분들만 더 잘하고 더 제자가 되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에 담긴 이름인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용기 주시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나 혼자 뭐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